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따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도 거의 80세가 지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의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상당히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그런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말과 같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자의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첫째 원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이 첫 번째로 지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26절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29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것인고 하면 이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 캄캄한 중에 있는 허무한 땅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캄캄한 가운데 환한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혼동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공간인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바다와 육지가 없을 때 땅과 물이 같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땅이 모인 곳을 육지라고 하시고 그 땅에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실과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각종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완벽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에 자기 형상 곧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서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물론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해야 하지만은 결혼한 연령에 있는 분들은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내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입힐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난 다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염려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고 불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헬라말의 플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그러나 but라는 말로도 번역하지만은 instead 그 대신에 그 말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다시 말하면 그런 염려와 근심은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염려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지 말고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뭐냐 염려는 하지 말고 반대로 instead 그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은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도 있고 구한다는 말은 무언가 돌아다니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다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의 주인이 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첫째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대신에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만약에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거짓된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딴 것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첫째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었는데 요즘은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조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바르게 운영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분야의 책을 수십 권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은 하버드 대학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 성공을 가져오는 자세 혹은 성공을 가져오는 태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inning Attitude. The Winning Attitude.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성공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분이 14가지 자세에 대해서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성공할 수 있는 14가지 비결 중에 가장 첫째 원리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The God Above You. 사람들은 자기 눈 아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보고 살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근래에 온 지역을 두렵게 했던 잔 머하메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통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만약에 하나님이 눈이 계신다고 하면은 사람은 어디 숨어 있으면은 못 찾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 사람을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영어에는 to strengthen,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만 도와주시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가문이 좋지 아니한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지능이 좀 부족하고 나는 좋지 아니한 시대에 태어났고 나는 나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힘을 약간만 받쳐주시면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한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좀 공부를 더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느 만큼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땅 위에 있는 성공을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행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두 번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도움 받지 않고 자기가 저절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보물이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려고 하면은 이 보물을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투자 잘못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투자 잘못해서 손해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다가 투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다 투자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건강한 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을 정말 나를 위하는 보물이 되게 하려면 그 보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늘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자 잘못하셔서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바른 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제일 번화한 거리 시청이, 그 번화한 장소에 시청이 있습니다. 시티홀이 있는데 그 시티홀 바로 앞에 보면은 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까지 84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는 백화점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23살 때 필라델피아에서 잔 와나메이커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번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게 11조 하는 걸 배웠습니다. 심부름을 해도 11조, 누가 선물을 주어도 11조. 어려서부터 이 잔 와나메이커는 11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라나서 23살 때 벌써 백화점을 경영하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1858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선데이스쿨, 주일학교를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1889년에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잔 와나메이커를 불러서 당신이 미국의 전체 우체 조직을 관할하는 우정국장이 되라, 포스트마스터 제너럴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하는 말이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겠다. 그 조건은 주일날은 절대로 나는 교회 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내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봉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하겠다고 해서 이분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간은 어떻게 쓰십니까? 건강은 무엇에다 쓰십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은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163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와서 뉴잉글랜드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보스턴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은 1607년에 태어나서 163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1년도 못 되어서 1638년에 31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이 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그 당시에 아직 대학이 없었는데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대학에다가 기증을 하고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모았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영국 돈으로 779파운드, 요즘으로 계산하면 14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1637년에.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가 바쳤는가 하니까 그때 뉴잉글랜드에서 콜트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직 미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1636년에 400파운드, 그 당시에 400파운드, 지금으로 말하면 한 720불 정도 되는 돈을 콜트에서 쓰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직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존 하버드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 기증한 책과 그가 바친 779파운드, 약 1400불에 되는 돈을 기증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1636년에 시작한 이 학교가 오늘날 말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대학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존 하버드 목사님을 기념해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은 이 대학의 설립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대학은 온 세계에 이름 있는 대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로의 삶에 대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가로되 고넬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성전 건축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드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빌립보 4장 18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늘나라에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의 삶은 뭔가?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아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에다 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틀림없이 지혜자의 삶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